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 조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의 통일왕국 시대 세 번째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대 통일왕국 시대 1대가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 술람미 여인과 연애를 할 때 그가 쓴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아가가 성경으로 들어왔느냐 했을 때 그 채택됐을 때 여러 심사를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당신의 백성으로 이것을 묘사됐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중년을 지나서 이제 아직 모년에 이르기 한참 이제 인생의 많은 부록을 넘어서 많은 세상 이치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쓴 성경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죽기 전에 쓴 성경이 전도서인데 솔로몬이 잠언하고 전도서에 번번이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인데 그건 뭐냐?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누리는 것보다요?
낙.
기쁘게 솔로몬이 나름대로 돈도 가져보고 많은 여인도 거느려보고 왕도 돼보고 명성도 얻어보고 막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가만히 보니까 낙을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즐겁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낙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인생이 좋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기쁘십니까? 매일매일 기쁘세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마 80년 정도는 더 살 것 같아요. 누가 웃어줍니다. 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찍 하나님 되려 상관없고 하나님 은혜를 보면 오래 살 테니까 어차피 근데 참 매사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우울하고 화목하고 남자는 말이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주님 안에서 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참 좋은 건 없다고 하는 사실 깨닫게서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즐겁게 낙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쁘게 사는 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괴로워 이게 아니라 그냥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 항상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쁨에 관한 여러분 제가 명언을 몇 개 찾아봤는데 이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영적인 세계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의 보화는 너무도 풍부해서 물질적인 세계에 넘쳤으며 물질 세계를 변화시켰다. 리히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날개이다. 슬픔은 우리의 낭떠러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이 주의 여건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기쁨은 역경이나 환난 중에도 솟아나는 비밀의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러죠? 옆 사람은 웃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 어린이들, 아니 어린이 없어요. 청소년들 일소일소 일러일러라고 하는 말 알아요? 오, 성민. 그대 이름을 가리켜서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톤 피플이다. 스톤 피플. 성민. 자,
아, 진짜.
자, 저 성민이 자, 뭐 일소일소 일러일러가 뭐예요?
어, 진짜.
아, 장난치도 손을 들었는데. 잘은 모르는데. 추측, 추측. 뭐라고 하셨지? 저쪽에 나한테 물어보고. 근데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일소, 일소, 일루, 일루라. 어, 엄청난 기쁨인데. 일사. 우리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일소, 일소, 일루, 일루.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싶었는데? 자,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어진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기쁨에 관한 명언을 찾아보는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서 발췌했습니다. 서양 석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도 기뻐하고 있을 때는 선량하다. 이런 말이 서양 석담인데 악마도 웃을 때는 기쁠 때는 선량하대요. 참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 중에 건강을 추구하는데 이 건강과 기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만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웃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 생겼거나 또 사랑을 받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엔돌핀. 굉장히 이거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피부도 좋게 하고 그러니까 여성들 많이 주십시오. 웃으면 것보다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화장품보다 웃음이 훨씬 피부에 좋답니다. 저기 제가 또 어떤 자료를 찾았는데 화를 낼 때 이 얼굴에 근육이 몇 군데 움직인지 아세요? 화를 낼 때 근육 몇 개의 근육이 움직인지 아세요? 72개 움직인답니다. 화를 내려면 화를 내려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웃을 때는 근육이 몇 개만 필요한지 아세요? 14개만 필요합니다. 웃을 때는 쉽다고 말해요. 쉬워. 자, 그런데 엔돌핀보다 더 좋은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니까 엔돌핀은 와 좋다 와 기쁘다 와 이런 데 나오고 그 다음에 엔돌핀보다 훨씬 좋은 건데 이거는 면역 세포를 증진시키고 면역성을 일으키는 호르몬인데 T림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하면은 몸 안에 있는 암세포나 질병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 웃으면 T림파가 막 발생하니까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더 아파요. 그런데 기쁘게 산 사람은 건강합니다. 우리 고모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냐면 저기 우리 아버지보다 저기 15살을 더 15년을 더 사시고 95세 95세 저희 아버님 81세인데 그런데 우리 아버님 소천하셔서 되셨는데 고모님이 거기서 아이고 아픈데 동생아 오시는데 우리 딸들 세 명 우는 목소리보다 고모 목소리가 더 커요. 딸들 아버지 우리 성도 아버지 우리 고모 온다고 하셨는데 내 동생 욥 대상은 95년 동안 병원을 한 번 안 받았어요. 약도 한 번을 안 받았습니다. 하여튼 욥 대상이세요. 근데 비결이 뭐냐? 고모님은 항상 어디 가면 사람들 웃겨요. 우울한 분위기에 우리 고모님만 딱 가면은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리고 고모님은 항상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사세요. 그게 아마 건강의 비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호르몬인데 다이돌핀이에요. 엔돌핀보다 몇 배라고요? 4,000배. 근데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일명 감동의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사람이 눈물을 흘리죠.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울 때 있잖아요. 너무 기뻐서 이럴 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럴 때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못하니까 잘 잡았었는데 연기를 잘했어. 장경동 목사님 같은 연기를 잘했을 텐데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여러분, 웃지 않고 맨날 화를 내고 우울하고 있으면 우리 몸 안에 또 호르몬이 나오는데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은 우리의 피부를 어둡게 하고 주름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아프고 면역체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라인은 기쁘게 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마 우리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기쁨, 웃음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성기는 예배할 때는 제가 웃겨가지고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말했는데 우리가 아내가 그게 웃겨? 그런데 저는 깜짝 웃었어요. 그래서 막 자고 있는데 아 이거 너무 잔영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행복한 잠을 잤는데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목은 한 강도와 한 바보입니다. 어떤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금품을 훔치려고 했는데 평소에 자기가 보니까는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보 같았어. 바보가 아니라 바보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딱 어느 날 밤에 딱 가서 칼을 쫙 뺀 다음에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내놔! 딱 그랬거든. 바보. 어? 어? 그랬어요. 그랬거든. 집에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랬더니 어? 그랬어요. 너 안 내놓으면 너 이 칼로 너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는 어? 그러니까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는 저기 이 강도가 자기가 바보로 생각한 이 사람이 진짜 바보인지 뭐 문제를 내본 거예요. 맞추면 바보가 아니고 못 맞추면 바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강도가 딱 칼을 뺀 다음에 바보에 질문을 했습니다. 너 삼국시대에 있었던 세 나라 이름을 알아? 딱 그러니까는 이제 바보가 칼을 막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 삼국시대 세 나라 이름을 알아? 딱 그러니까 바보가 이렇게 듣더니 그 질문 안 보고 칼이 보이니까 갑자기 이런 답변을 했어요. 잘 보세요. 배째실라고 그려? 똑똑한 사람은 바로 이해하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자, 그 칼을 보고 배째실라고 그려? 배째실라고 그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호가 또 뭐라고 그랬다고 배째실라고 그려? 딱 그랬어요. 아니 배째라고 그러셔?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강호는 당황하니까 배째실라고 그려로 들은 거예요. 배째실라고 그려? 그러니까는 어떻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뭐 이 사람 바보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참 말만 잘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 누가 바보예요? 강도가 바보예요. 강도가 바보. 왜냐면 백제실라도 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오! 이 사람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이야기 우쩍하는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감금됐던 그 감옥은 돌입니다. 돌로 됐어요, 바닥이. 먹을 거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춥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관제 또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전제나 관제는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포도주를, 그 제사들의 내용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일생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곧 순교를 당할 것. 제사의 마지막 단계가 포도주인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은 뭐냐면 순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순교를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자, 보십시오. 감옥이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춥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곧 조금 있으면 순교할 사람입니다. 이제 곧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joy라고 하는 이 기쁨의 원어적인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가 그 이상하게 자기 좋은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가수로 알고 있는데, 카라가 바로 joy, 기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쁨에는 성경에 세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에는 뭐가 있냐면 자연적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이냐면 이 기쁨은 갑자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거나 또는 좋은 상황들을 보거나 나에게 아주 네가 웃을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기쁜 거죠.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오오오 하는 거 이러면서 아니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올레이프를 맞았어요. 아니면 남편이 승진을 하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막 이런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거, 웃는 거, 일명 엔돌핀이 나오는 그런 이게 자연적 기쁨이다. 두 번째 이 기쁨의 종류에는 양심적인 보람을 느끼는 도덕적 기쁨이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었는데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거나 아니면 남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가 법을 딱 지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자기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이 양심적인 보람을 느끼는 게 도덕적인 기쁨. 여러분 도덕적인 기쁨 많이 느끼시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옆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나면은 내가 뭔가 좋은 일 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기쁨. 그런데 세 번째로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적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 주님 안에서 느끼는 이 기쁨이 바로 헬라어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카, 영적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이 카라를 대변해 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외양간에 아무것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어떤 걸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뭐냐면은,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기쁨, 가라. 이런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해라. 시편 37편 4절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난 당신이 좋아, 너무 좋아, 당신 사랑이 너무 생각하면 좋아요라고,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카라, 영적 기쁨,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빌립보서 1장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 기쁨의 성경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영적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자연적 기쁨도 아니고 도덕적인 기쁨도 아니라 카라고 하는 그 기쁨은 바로 어떤 데서 이 기쁨이 오는가.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이 영적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했던 그 영적 기쁨 카라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1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느끼는 첫 번째 주 안에서의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두 그룹이 딱 생긴 거예요. 한 그룹은 뭐냐? 한 그룹은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전하던 복음, 우리가 열심히 전하자.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B그룹, 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나 평소에 사도바울 마음에 안 들었어. 안 그래, 감옥에 들어갔더니 잘 됐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막 밖에서 전도한다 소리를 들으면 사도바울이 감옥 안에서 괴로워하겠지? 그래가지고 이 B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한 동기가 아니라 악한 동기,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왜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이 괴로움을 주려고, 사도 바울을 비아냥거리려고,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나, 이러면서 안 좋은 자세와 태도와 마음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뭐냐면은 이 가슴에, 마음에 빗을 탁 꽂혀서 상처를 주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로 상처를 받았느냐?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참으로 전하나 악한 뜻으로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자체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카라라고 하는 영적 기쁨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내 삶 속에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그 기쁨이 뭐냐? 바로 카라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의 영적 기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구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저기 자리에다가 천불 캐시를 다 이렇게 아니 체크를 이렇게 하나씩 여기 놓고 한 300개만 여기 놓으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까요? 아니 매 예배 들을 때마다 천불씩 오 가기만 하면은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거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없으면 다른 건 너무 기뻐요. 다른 것 하면 너무 기뻐.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은 못 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느끼는 주 안에서의 그 기쁨, 영적 기쁨, 카라는 어디에 있냐면,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걸 했을 때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내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 좀 충만하게 해줘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 마음을 알겠죠? 항상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기쁨을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아이고, 우리 성도가 예전에는 기도도 할 줄 모르더니 아이고, 기도도 하고 아이고 옛날에는 내 것 그러더니 우리 성도가 이제는 다른 사람 챙길지도 않는구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느낀다. 바로 이게 카라의 의미입니다. 영적 기쁨이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쩔 때 기쁨했을까요? 2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섬김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섬김 위에 내 이 한 생명 다 내가 저기 바치고 내가 죽으면 순교를 당하더라도 난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이런 수준 높은 기쁨 카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과 섬김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예수님 닮은 것과 조금 비슷한 건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해가고 성도들이 섬김의 모습이 성숙해갈 때 사도 바울은 뭐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믿음의 영역에서 섬김의 수준이 자꾸 높아져갈 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예전에 아이가 전혀 말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커가지고 한 말을 못하던 어느 순간에 엄마 기쁠까 안 기쁠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 지금도 엄청난 착각 속에 살고 계실 때, 뭐냐면은, 본인이 태어날 때, 딱 태어날 때, 엄마가 그랬다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 바로 세상 나올 때, 첫마디가, 엄마!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똑똑했나 보다, 멋있었다고. 그래서, 그렇죠. 엄마들 귀는 거짓말이요. 엄마들 귀는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진짜 보통 이 발음을. 근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 이, 네 번째 딸을 낳는데, 네 번째 딸을 낳는데, 딸한테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해요.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이제, 뭐가 집었을 때 엄마가 뭐냐 하니까는 엄마를 딱 보러 보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한테 첫 한마디 뭐냐면은 싫어! 딱 그랬다고. 세상에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그렇게 들려줬는데 걔가 어느 날 딱 잡고 있다가 제일 하는 말이 엄마 말하기를 싫어! 딱 그랬다고. 그 말을 첫마디 엄마가 기절하라고 했다. 기절하라고. 세상에 그렇게 아이한테 좋은 말을 했는데 아이가 싫어라고 하는 말을 인생 첫 말을 싫어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는 자기 언니들이나 그렇게 많이 들었겠죠. 이 인간의 이 죄의 본성 드러낸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 같고요. 아이가 엄마라고 언어를 해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밥 혼자 못 먹더니 혼자 밥도 먹을 줄 알고 나중에는 혼자 공부도 할 줄 알고 혼자 이렇게 자기 그 스케줄 딱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할 줄 알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그 모습만 봐도 뭐 막 기쁘잖아요. 막 뜨뜻하고 막 눈에다 넣으면 안 아플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플 것 같은 자식도 있어요.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거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안 하시면 얼마. 목회자들은 여러분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뭘로 인해서도 기뻐했느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기쁨의 이야기를 또 한 번 합니다. 3장 1절에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었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카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쁨, 이 기쁨을 어디서 이 네 번째로 느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지식에서 기쁨을 누린 거예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난 그래서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어제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으로 나타나셨나. 그러면서 오늘은 또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실까 알려주실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그는 엄청난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이게 가라입니다. 이게 영적 기쁨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라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4장 1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기서도 기쁨을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쁨의 멸류관이다. 성도들을 보면서 내 기쁨의 열린 거야. 막 성도들 보면 막 입이 막 이쪽 입이 막 귀에 걸리는 거야. 어, 내 기쁨의 면류관들이여. 막 이러면서. 왜요? 본인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 보고, 어, 내 기쁨의 면류관. 돈의 면류관도 아니고, 나의 건강의 면류관도 아니고, 출세의 면류관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기뻐했냐면, 오, 나의 기쁨의 면류관, 누구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 말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로 전도의 열매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 천국에서 의인 99보다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죽을 주신다. 찬양이 됐습니다. 한 명을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죽을 척, 덩신을 죽을 척. 아이고, 누가 예수 나를 믿어서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생명체인데, 막 하나님이 덩신을 척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영혼을, 돌아오는 영혼을 보고 예수님 믿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있나요? 카라가 있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매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 여러분, 이제 4장 또 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또 4장 4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라 하면서 딱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렇게 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도대체 이 기쁨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왜 갑자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했냐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많아요. 우리 생각대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럴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 하세요? 기도해라고.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4장 4절부터 7장까지 이 전체적인 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또 하나 이 카라 영적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왜 기뻐하냐? 모든 염려와 이런 것을 다 감찰하고 기도 응답해 주실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났는데 기도하고 끝나서 아멘 그래놓고 그런데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실지 내일 응답해 주실지 모레 앞으로 일주일 한 달 아니면 1년 몇 년 걸릴지 몰라도 내가 이 기도한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나의 선물로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앞으로 이루어주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 왜 기뻐합니까? 앞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 생각하면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카라입니다. 이게 영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적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 자, 19절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다 읽었는데 여러분과 함께는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또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하다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또는 12절에 내가 비천한 데도 처하고 풍부한 데 처할 때도 해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는 이야기를 나오다가 경제적인 필요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해라! 내가 저기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다.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활할 때 처음이 돼. 그래서 난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의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가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을 요약해보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 우리의 피로를 채우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전도사님 말씀 전한테 이렇게 길로 내려가고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려고 내려가는데 중간 정도 서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강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제가 몇몇 분에 간증을 했어요. 그 전에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더니 딱 내려갈 때 성령께서 갑자기 저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제가 두 발이 땅에 딱 놓자고 갑자기 섰어요. 너무너무 강하게 말씀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19절에서 나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감한데 그 풍성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몇 사람들 간절히 제가 그때 딱 그 섰다가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 딱 하고 내렸어요. 아멘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카라의 진정한 성경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때로는 우리가 궁핍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도 부하라는 부하가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궁핍할 때든 아니면 부할 때든 어떤 상관없이 여하튼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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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굶기지 않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었어요. 때로는 아주 너무나 풍족해가지고 부하고도 살아봤어요. 근데 때로는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날에 일주일 동안 먹어보지도 못한 적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것도 바다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어보지도 못하고 표를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그는 주님 안에서 나는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그때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채우더라. 이 말씀을 그가 믿고 그 채우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 영적 기쁨, 이 카라를 우리가 누리고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여기서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나이도핀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임재해서 내 영혼을 터치하고 내 심령을 만지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경험하면서 다이돌핀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치료하면 치료를 가지고 성령께서는 내 영혼과 정서와 인격과 내 성격을 치료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로서 주님이 뭘 주냐면 희락, 이 기쁨을 줘요. 세상이 막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맛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적 기쁨 카라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카라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걸로 인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도들이 성숙하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 생각하니까는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 영적 기쁨인 카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이 카라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영적인 기쁨인 이 카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